저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이 먼저 어떤 뜻인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하라를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 그랬을 때 지금 먼저 이해할 것은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그 독생자 아들께서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사랑이라. 그럼 먼저 그 복음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게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는 벌써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셨다는 것. 무엇인가 벌써 이루셨기에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 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로 지옥으로 가라는 명령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명령이라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그 명령으로 인하여 저희는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고 미닝도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봤자 그 열심이 부족해요. 그 열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루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루셨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구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십계명도 우리 생각에는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고 니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할게 해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가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해놓으셨어요. 먼저 구원을 해놓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를 구원했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먼저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명령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것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명령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그런 명령들이 기쁨이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써 이루셨구나. 내가 벌써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명령 안 하십니다. 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서부터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를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령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지키는 방법을 저희가 배웠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지킬 때는 여러분이 그저 순종하는 그런 수준, 그것도 뭐 대단한 수준이죠. 중요한 수준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뭘 이루셨나,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참 현실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벌써 그런 엄청난 현실이 내 현실이라는 걸 증거하게 되죠. 즉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즉 천국의 현실이 증거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쁜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티베이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명령이 나올 때는 이런 거를 리마인드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저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도덕으로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당연한 얘기다 하는 도덕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도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는 끝이에요.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니,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무나 전부 자기 중심으로 이 기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자기가 중심이 돼버립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뭐 예배도 중심이 내가 오늘 예배에서 뭘 얻었나 내가 참 예배에서 뭐 내가 어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는가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거는 둘째치고 나예요 또.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들한테 가야죠.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즉 사랑하는 것,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에도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주셔서 생명까지 바쳐서 그 자기의 아내, 즉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현실을 남편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부인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세상 수준에서밖에 이해를 못하죠. 아유 아내를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할 수는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이것도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왜? 벌써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현실을 중심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냥 도덕이 아닙니다. 제일 요즘 큰 문제가 그거죠. 성경의 이런 명령들을 도덕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즉, 안 믿는 사람 수준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뭐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 예를 들어줍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 예를 들어주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한다 하는 소리를 자주 해주라. 1번. 뭐 보통 이렇게 몇 번까지 가잖아요. 두 번째, 그 아내를 잘 안아주라. 세 번째, 가끔 아내에게 꽃도 사주라. 뭐 네 번째,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그런 예들은 지금 성경이 주는 예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즉 목숨까지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수준은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수준은 안 되고 세상 수준에서,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했지. 체크. 내가 꽃 사줬지. 체크. 내가 뭐 안아줬지. 체크. 그러면 진짜 성경을 순종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또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도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그래서 예를 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땐 저도 예를 좀 들고 하는데, 그러나 설교 때는 제가 예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 성경이 예를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예. 거기에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예를 갖고 들어오면 정말 성경이 얘기하려고 있는, 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닌 데서부터 그 명령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성경 수준이 아니고 자꾸 세상 수준으로 예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이 성경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 관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 이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믿는 자가 부인을 그렇게 사랑을 안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을 부인하는 행동만큼은 부인하는 것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라 이거죠. 물론 뭐 앉혀놓고 당신 거 부인해? 그러면 아이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증거하는 거를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죠. 없는 거죠.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죠. 항상 모티베이션이 우리의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닮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의 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은 남편에게 있어서 기쁜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도 기쁜 명령이죠. 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또 그 아버님을 향해서 하는 그런 거하고 지금 정확한 이 코어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9절에 한번 가보죠. 골로새서 3장 19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거 여러분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어요. 재밌어서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아시면 재밌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여자분들 다 웃으시고 계세요.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사랑을 하면 괴롭게 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육장에 가면은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 부모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 전서 3장 7절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런 구절도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여자들이 화내는 구절이 됩니다. 왜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시거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슈퍼 히어로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자들이 절대로 연약한 그릇이라 이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뀐 건가요? 여자들이 이제는 연약한 게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구식이 돼버린 건가요? 어쨌든 성경은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즉 영적인 현실에서는 천국 현실에서는 또 차이가 없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데 있어서는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알아 귀히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남편들 기도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고 이렇게 기도가 자꾸 막힌다고 느껴지시면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이런 말을 붙이는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구절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28절부터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지금 남편이 부모를 떠나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죠.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부모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한 사람, 한 몸을 이루게 돼 있어요. 마마스 보이가 아니에요. 그 아내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 아닌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이 결혼에 있어서 비밀이 큰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는 비밀이 큰데 내가 무슨 비밀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갑자기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분이 벌써 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죠. 이게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서 보여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은 지금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창세기로 다시 가죠. 다시 에베소서로 오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 그 말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지금 여자를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이브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난번에 어떤 중심으로 봤죠? 이브가 처음부터 아내로 창조가 되는 것. 그런데 오늘은 또 뭐예요? 이브가 창조가 되는데 뭐로 창조가 되냐? 딱 창조를 하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즉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내 뼈, 내 살, 내 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브는 아담의 몸이에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왜? 어차피 그 아내는 지금 남편의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예수님과 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은 여자가,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몸을 찾아서 그 몸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죠. 그러나 몸으로 표현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가 그래하여 한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그 교회의 그 관계를, 그 밀접한 관계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부부 관계로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 그 부부 관계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죠. 한 몸이 아니라 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런 용어를 쓰셔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영어로 하면 이 sex 이것이 성경적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지저분하게 돼 버려 갖고 그 자체가 아주 더러운 것으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얘기하기가 더러운 것이 돼버린 건데 사실 더러운 게 아니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부부만. 왜? 부부 빼놓고 다른 데의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죠. 죄죠, 그건. 간음이죠. 엄청나게 더러운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의 이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최고로, 인간 수준에서는 최고로 표현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표현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게 꼭 더러운 것으로만 가르치지 마세요. 증바 합법적인 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고 가르치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데서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죠. 근데 좀 한국교회는 좀 저희 교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 섹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더러운 걸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좋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아담과 이브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삶을 배우게 되죠. 부모를 떠납니다. 남자가. 예수님도 그 부모, 즉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셔 우리한테 오시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아버지를 떠나 우리한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네, 절대로 뭐 더럽고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할 때. 지저분한 관계가 됐을 때는 그건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거라는 걸 배우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같이 가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의 16절 보시면 창기가 여기는 이제 더러운 관계를 예를 들어주시면서 창세기 걸 끄집어내는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렇죠? 지금 창세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리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몸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한 영이다. 그러나 그 원리는 지금 저희가 창세기에서나 지금 에베소서나 보는 그 원리입니다.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한 몸이 된다. 근데 우리가 뭐 천국에는 섹스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천국에는 지금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그러나 그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최고로 최고로 가까워지는 거죠. 정말 정말 밀접한 관계에 사는 거죠. 세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이런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최고로 최고로 가깝고 최고로 최고로 밀접하고 최고로 최고로 제일 깊은 관계,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우리로서는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비밀이 크다 말씀하시는데 처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정말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되면 즉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뭐 막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시고 그 기쁨을 참지를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22절부터 나오는 아까 우리 지난 두 주 동안 배운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이 그 정도만 사랑해주면 복종합니다. 안 할 부인은 없어요. 그쪽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고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실패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정말 기쁨을 참지 못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아내를 바라보는 것을 안 하시는 때가 1초라도 있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육체적인 남편이 그렇게 좀 못한다고 해도 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좀 모자란 남편에서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모습을 보시면 왜? 진짜니까 그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왜? 여러분의 참 남편은 정말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손해보지 마세요. 이 임시 남편 때문에 손해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한테는 참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남편은 임시적입니다. 얼마 동안만입니다. 그것도 그 참 남편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죠. 예. 네. 제 아내가 천국에서도 제 아내가 아니고 저도 천국에 가면 우리 아내의 남편이 아닙니다. 왜? 천국에는 우리 전체가 다 딱 한 남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실 것인가? 이것을 남편이 조금이라도 증거를 하면서 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엄청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그 남편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면 남편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걸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의 기쁨이에요. 네. 남편은 가족의 가장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 가족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습니다. 가장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가장 책임이고 모든 집안 문제는 가장 책임입니다. 성경이 그 가장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서부터 여러분 보시면 뭐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장이라는 말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 특히 한국 남편들은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독재자인 줄 알아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도 원래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한테 임시로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로 착각을 하게 되죠. 물론 자기 아들이 틀리다는 소리가 아니지만 임시란 말이에요. 왜? 천국 가도 내 아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내 형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맡겨줘. 왜? 그 천국의 현실을,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그 관계를 통해 증거하라고.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도 그런 건데 그런 거 수준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독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도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을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을 순종하게, 즉 하나님을 순종하게 이끄는 거지 자기를 순종하게 이끄는 거는 아니죠. 물론 자기가 성경을 주장할 때 순종을 원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순종하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죠. 즉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면서도 자기를 순종하라. 왜 성경에 자기를 순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는 억지죠. 독재자가 아닙니다. 남편은 그리고 또 특히 요즘 미국 사회에 있는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편은 가족에게서부터 해방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싱글맘, 이 가장이 가족을 버리고 가버려요. 특히 지금 미국에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해결을 못하고 해방을 말하고 부인과 자식들이 귀찮아지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특히 아들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질 게 아니면 결혼은 왜 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마음 먹고도 뭐 또 인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그게 변할 수는 있어요. 그죠? 또 변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뭐 유혹도 오고 뭐 이렇게 엉망이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게끔 우리 아들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책임을 몰라요. 근데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제 보실 텐데.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누가 이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키웠냐고요? 누가? 바로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겁나죠? 저는 많이 겁나요.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남자들의 모습이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남자 책임이란 말입니다. 가장들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우습게 넘길 게 아닙니다. 가장들. 여기 보면 남편들은 그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이 삶, 즉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부인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복음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복음을 부인하는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뭐 사는 삶이 어떻게 뭐 설명이 되건 간에 복음을 부인하는 삶이라 이렇게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 그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 이거를 좀 깨달으시면 이거 사실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에요.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왜?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귀찮아하신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기를 싫어한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무시한 적이 있냐고요. 가장이, 이 남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서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교회의 것을 그것에 책임을 지시기를 기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책임을 회피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남편들은 그 아내와 자식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와 가족이 여러분들 남편들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예, 성경적인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즉, 참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이 참 남자, 즉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들들도 참 남자가 되게 키워야 됩니다. 요즘은 보이들, 그래서 목사님, 미국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맨이 없대요. 보이들만 있대요. 전부 보이들이라 이거예요. 자라나질 않아. 책임을 안 져. 그냥 보이로 살고 싶나 봐요. 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 남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도 보이란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 비블리코, 즉 성경적인 남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이는 남자애들은 좀 성경적인 남자 모습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기집애들 같이 꾸미고 된 게 겉에 꾸미는 것부터 해서 여자예요, 여자. 예, 남자들이 왜 이렇게 잘 삐져요? 뭐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 어린아이같이 행하지 말고 성경적인 남자가 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을 절대로 귀찮아하지 마시고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남자,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네, 요즘 이제 그런 남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가족을 아내가 책임집니다, 요즘은. 남자들은 집에서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제가 그런 소리를 정말 정말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그럼 제 대답은 항상 요즘 세상이 어떠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거지. 남편은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아내 부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삶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 남자에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는, 즉 처음부터 여자는 남자 몸이죠. 즉 왜 그렇게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창조되는 것도 남자가 먼저 잠이 들게 하십니다. 깊은 잠. 구약에서 깊은 잠은 죽음의 모습이죠. 죽음의 상징. 즉 남자의 죽음을 통해 여자가 창조가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통해 교회가 창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의 죽음이 여기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 이브가 창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아내의 생명입니다. 이게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죠. 죽기까지 사랑해야죠.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니까. 그게 이 남자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즉 내 죽음이 내 와이프의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아내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뭐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똑같죠? 회개를 많이 해야죠.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내들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명령이란 말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33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저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화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결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 그 삶의 목적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 부모 입장 세상에서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이제 할 일 다 한 걸로 생각이 드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결혼이 목적이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장가나 시집 잘 가면 삶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딱 한 번의 결혼, 그러나 벌써 이루어졌죠. 예수님과 교회는 벌써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없으신 분들, 아내가 없으신 분들, 이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오늘 구절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족보. 그래서 참 구약에 보면은 족보가 끝이 없어요. 그저 창세기서부터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신약에 와갖고는 족보가 딱 두 군데 나와요. 그죠? 어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런데 어디서 족보가 어디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족보는 즉 하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어요. 족보가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족보는 예수님이 항상 끝입니다. 족보도 예수님이 나오기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모든 족보도. 세상 족보는 의미가 없죠. 천국 가서도 세상 족보를 따집니까?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세상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러 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될라, 뭐, 어쨌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계속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족보들이 굉장히 나오죠.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 족보가 귀하게 여겨진 건 왜?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족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은 끝났어요. 어떠한 면으로도 세상은 이제 끝입니다. 이런 것이 참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립니다. 왜? 자기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냥 모든 게 자기 가족 중심이고 자기 족보, 뭐 내 부모가 어쨌고 내 자식이 어쨌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천국이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 남편 예수님, 그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에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영원히 남는 관계지 세상 관계는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가족, 세상에서 맺어진 가족, 내 부인과 내 자식들 귀하죠. 성경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돌봐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천국에 맺어진 영원한 가족, 이게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결국 끝에 가면 더 중요하죠. 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영원이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남편과 아내 된 것은 임시적인 거죠. 그러나 그 아내도 나의 자매죠.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 즉 예수님이 맺어놔서 천국 족보적인 관계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삶이 되면 지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 즉 교인들, 교회를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사랑을 안 하고 그 예수님 몸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몸이 뭔데? 교회인데.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부자들이 음식을 왕창 갖다 놓고 지네만 먹어요. 그죠? 즉 교회가 지금 서로 사랑을 안 해요. 그 예수님의 몸을 보호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몸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아내, 뭐 이런, 나는 아내가 없다.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다고 해서 이런 구절들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남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우리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혼자 계신 분들 절대로 슬퍼할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혼자 계신 분들이 더 복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처녀를 보거나 좀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좀 슬퍼하는 식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우리 거기 좀 보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깝게 아니하려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떨어져 살지 말라 이거죠. 왜? 사탄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서로 몸을 주장 못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까 섹스가 나왔는데 우리 남자 남편에게 화났을 때 뭐 골치 아파 그래갖고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다 하라. 그리고 남자의 몸은 여자가 주장. 즉 여자가 원할 때는 남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남자가 원할 때는 여자가 동의를 해야죠. 성경에서 별걸 다 얘기한다 그러실 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가셔서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혼자였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부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다 자기 같기를 원한다. 즉 결혼 안 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각기 받은 은사가 달라요.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즉 혼이 안 한 사람이 있거나 과부들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무슨 성적 요구 그거 하나로만 지금 하라는 말은 아니죠. 지금 벌써 우리가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벌써 배웠죠. 다른 데서 성경에서.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10절에 혼인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쭉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25절에 가보시면 쭉 내려가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같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즉, 지금 아내와 결혼을 했느냐? 그러면 이혼하는 거는 그러지 말고 또 아내가 없냐? 그러면 아내를 또 찾지도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렇다고 시집가는 것이 죄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가는 것이 더 좋은데 가야 되는 것, 갈 수밖에 없다거나 가고 싶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으면 죄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아낌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실 때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나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괜히 결혼 안 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그런 눈은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불쌍하죠. 거꾸로 결혼 안 한 사람이 여러분을 아이고 좀 힘들겠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결혼 안 한 여자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결혼 못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봐요. 이건 더 큰 문제죠. 자기가 자기를 불쌍하게 본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결혼이 안 되셨거나 또 남편이 없거나 부인이 없거나 그 opportunity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예수님께 전면으로 자기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opportunity란 말입니다. 예,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절대로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쪽에서 여러분을 염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유일한 영원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결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남편을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예수님 안에서 뜻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결혼은 헛것입니다. 세상 결혼은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 결혼은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왜? 결혼의 참 목적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해 있습니다. 저희의 결혼이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와 목적이 주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지금 안 되신 분들도 그 한 명, 한 분의 그 남편을, 그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복종하여 같은, 아니,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성경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귀한 결혼 생활을 허락하셨사오니 열심을 내어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이 없으신 분들, 또 부인이 없으신 분들, 아직 결혼 못한 자들,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남편 예수님을 더욱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결혼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참으로 이루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